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최근 평양을 비밀리에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1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폼페오 지명자가 3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폼페오 지명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미북 정상회담 등에 대해 논의했고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폼페오 지명자의 방북이 서훈 한국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방북 목적은 김정은 위원장이 진지한 회담을 위한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폼페오 지명자가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며 만남은 매우 순조로웠고 좋은 관계가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비핵화는 세계는 물론 북한에게도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8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과 비핵화 시 북한의 우려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볼튼 보좌관은 정직한 중재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한반도 평화 정책의 의지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자기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종전선언 주체와 관련해 우선 직접 당사자인 남북 간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필요하면 3자 간 또는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회담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나는 이를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자신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 TPP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인터넷 트위터에 일본과 한국은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으로 돌아가길 바라겠지만 나는 미국 입장에서 그 협정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자협정이 더 효과적이고 이득이 되며 노동자에게도 더 좋다며 세계 무역기구가 미국에 얼마나 나쁜지 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TPP에서 탈퇴하겠음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경제참모들에게 TPP 재가입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PP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에 마련된 다자무역협정으로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은 18일 북한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고 최대한 대북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이 국제제재를 위반하고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은 북한의 불법 활동에 맞서 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도 북한을 위한 금융거래를 처리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국가인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정치 일정을 앞당겨 오는 6월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날 앙카라 대통령구에서 올해 6월 24일 일요일에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관측 통조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집권을 위해 선거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리아 두마에서 화학무기 사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화학무기 금지기구 조사단의 현장 접근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유엔 관계자를 인용해 유엔 보안팀이 조사단의 현장 접근에 앞서 두마에 들어갔지만 총격으로 인해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전 세계인의 사망 원인 2위인 암. 이 암을 정복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필사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간단히 소변으로 암을 진단하는 방법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IT 기업인 히타치사가 소변 검사를 통해 유방암과 대장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이달 말부터 진단의 정확도를 확인하는 임상시험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변 검사법은 종양이 배출하는 대사 산물을 탐지해내는 기술로 정확도만 검증된다면 오늘 2020년쯤 실용화할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검사법은 소아암도 탐지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초 소아암을 비롯해 8종류의 암을 탐지해내는 혈액검사법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지만 주사바늘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겐 이 소변검사법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히타지사는 설명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검사법이 실용화되면 이제 암을 진단하기 위해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소변만 채취해 보내면 된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13도로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지방은 아침까지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5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9도에서 22도, 신의주는 7도에서 2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4도에서 17도, 함흥은 9도에서 2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5도에서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니 닥친 일에 걱정하지 마라고 노래하는 Matt Walsh의 Everything's Right 들어보시죠. Crank the radio.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서 북한 문제와 양국의 통상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첫날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복귀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의 최고 113%가량의 상계 관세를 매길 방침입니다. 중국이 대륙 최남단 섬인 하이난성의 비자 면제국 확대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났군요.
네,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본인 소유 휴양지인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두 정상과 통역만 참가한 단독 정상회담이 약 55분, 그리고 주요 당국자들이 배석한 확대 정상회의가 70분 정도 진행됐고요. 부부 동반 만찬이 뒤따랐습니다. 이 단독 회담 뒤에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와 경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매우 중요한 점에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자, 두 정상이 북한과 경제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는데, 자, 우선 북한 문제부터 좀 살펴보죠.
네, 다가오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놓고 일본이 바라는 걸 주로 전달한 것으로 일본 정부 관계자가 현장 브리핑에서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미국 정상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는 조치를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납북 일본인 문제를 회담 의제에 포함시켜달라는 겁니다.
네, 아베 총리의 두 가지 요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답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관계는 매우 굳건하며 북한에 대한 의견이 완전히 일치했다고 이 회담 후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강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아베 총리에게 말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납북 일본인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국 정상회담에서 이 납치 피해자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일본을 위해서 최선의 결과를 내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네, 자, 북한과 관련해서는 이런 논의가 있었고 이 경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경제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이날 양국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정상회담 이틀째 일정에서 경제와 통상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 회담 후 트위터에 이 통상 문제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자, 트위터에 뭐라고 썼을까요?
예,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TPP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이 TPP에 복귀하는 걸 바라겠지만 나는 미국을 위해서 그 협정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이날 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미국의 TPP 복귀 요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얼마 전에 이 TPP 복귀를 검토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당국에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이 TPP 복귀 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지난주 알려져서 미국이 재가입할 가능성이 거론됐는데요. 며칠 만에 다시 TPP의 부정적인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겁니다.
네.
예,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경제 참모들이 곤란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TPP에 대해서 이렇게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난주 TPP 복귀 검토 지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는데요. 다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건 일본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압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다자간 무역 협정들이 미국 내 산업과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각 나라와 구체적인 협상으로 미국의 이해를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1대1 무역협정을 선호한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네. 자, 그럼 정상회담 둘째 날 일정에서도 미일 자유무역협정 체결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됐겠군요.
네. 미일 FTA 체결 외에도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수출입 불균형 해결 그리고 환율 대책 등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요구할 걸로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인 CNN 머니 등이 내다봤고요. 일본 NHK 방송과 마이니치 등은 미국산 무기 구입 확대 등도 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상계 관세를 매길 방침이라고요?
네,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미국 상무부가 17일 윌버로스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알루미늄 판재란 각종 기계나 가전제품, 또 이것들의 부품이나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알루미늄을 가공하기 쉽게 아주 얇게 점인 산업자재인데요.
네.
이 앞으로 최종 판정을 거쳐서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 최고 약 113%의 상계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조치를 단행한 이유가 뭔가요?
예, 미국 상무부는 중국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불법 보조금을 받아서 알루미늄 판재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덤핑 유통하면서 미국 알루미늄 업계에 피해를 끼친 걸로 보는 건데요.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는 연간 약 6억 달러에서 7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다가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고요?
예,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철강 휠에 대해서도 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철강 휠은 철강을 구체적인 기계 부품으로 가공하기 전 단계의 자재인데요. 지난해 중국산 수입의 규모는 3억 8,800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조사를 거쳐서 다음 달 11일에 이 덤핑 예비 판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자, 얼마 전 미국 정부가 단행한 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와는 별개의 조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수입 철강 제품의 25% 그리고 알루미늄 제품의 10%의 신규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했는데요. 이 조치는 중국만이 아니라 일부 일시 면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거고요. 알루미늄 판재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원자재, 가공품 등 전반 또 철강 휠뿐만 아니라 철강 제품 전체의 관세를 새로 매기는 조치였습니다. 이번 덤핑 조사와 예비 판정은 이와는 별도로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 그리고 철강 휠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예. 자, 이번 움직임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예, 미국 업계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맥시온 필스를 비롯해서 미국 기업들이 낸 조사 청원에 따른 건데요. 미국 알루미늄 협회는 성명을 통해서 미국 업계를 위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정부가 이번 조치에 대해서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중국 상무부는 같은 날 앞서서 미국산 수수에는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상계 관세에 해당하는 최고 178.6% 반덤핑 보조금을 당장 18일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하루 동안 미국과 중국이 구체적인 수출입 품목을 놓고 무역 제재 조치를 주고받은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17일 자동차 산업에서 외국인 주식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을 앞으로 5년 안에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예,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일 보아업 포럼 개막 연설에서 자동차 시장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네, 지구촌원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이 하이난성의 비자 면제 대상국을 확대하기로 했군요.
네, 중국 정부가 중국의 하와이라고 불리던 하이난성의 비자 면제 국가를 기존의 26개 나라에서 33개 나라를 더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이 비자 없이 하이난성을 방문할 수 있는 나라는 모두 59개 나라로 늘어났는데요.
네.
예, 체류 기간도 종전의 15일 또는 21일에서 30일로 연장됐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나라 사람들이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서 비롯해서 영국, 벨기에, 그리스, 폴란드, 브라질 등 주로 유럽과 남미 국가들이고요. 한국과 일본인들도 비자 없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아프리카 국가들, 인도 아대륙 국가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세 나라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네. 자, 하이난성이 비자 면제국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30개 나라 이상을 추가하는 건 처음이라고요?
맞습니다. 하이난성은 남중국해 있는 하이난 섬인데요. 이 지난 2000년 중국 정부가 처음 하이난성의 관광 확대를 위해서 21개국을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했고요. 10년 만인 2010년에 6개국을 더 늘렸다가 이번에 대폭 확대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이런 조처를 하는 겁니까?
네, 중국 국가이민국은 18일 하이난성 비자 면제국 확대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는 하이난성의 개혁 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열대성 기후와 풍경을 갖고 있는 이 하이난성은 최근 몇 년 새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휴양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이곳을 찾은 관광객은 110만 명에 달해서 1년 새 무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이 시진핑 주석도 최근 이 하이난성을 찾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달 초 하이난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에 이어서 지난 13일 하이난 경제특구 건설 3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했는데요.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하이난성의 시범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자유무역항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이런 구상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예,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게 뭐죠?
예, 현재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 해상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인도와 호주 등 4개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외교 전략입니다.
예.
예, 당초 일본이 처음 태평양과 인도양 연계를 추진해왔고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이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41대 미국 퍼스트 레이디 바바라 부시 여사가 92세를 일기로 숨졌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영주권자의 추방을 막는 결정이 나왔고요. 이어서 유명 커피 판매업체 스타벅스가 인종차별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을 위해 반나절 동안 문을 닫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바보라 부시 여사의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41대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부인이자 43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어머니인 바바라 부시 여사가 17일 텍사스주 휴스턴의 자택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92살이었는데요. 부시 여사는 그동안 심장과 폐 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시 가족 대변인은 지난 15일 부시 여사가 가족 의료진과 상의한 끝에 의학적 치료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부시 여사는 흰 머리에 온화한 미소, 이웃집 할머니 같은 인상으로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높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남편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남편보다 지지도가 더 높게 나온 일도 있는데요. 부시 여사가 사망한 소식이 알려지자 각계각층에서 애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17일 성명을 내서 부시 여사를 가리켜 미국 가정의 옹호자였다고 기렸습니다.
자, 이 부시 집안이 대가족이지 않습니까?
네.
예, 부시 가족 사이에서 이 바보라 여사 별명이 집행자라고 하던데요. 뭐 가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해서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하지요. 자, 이런 집행자를 보낸 가족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장남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슬프지만 어머니의 영혼이 안정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가족들 역시 안정된 상태라고 성명에서 밝혔는데요. 어머니 바바라 부시는 훌륭한 퍼스트 레이디였고 수백만 명에게 읽고 쓰는 능력과 사랑을 준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바라 여사는 어렸을 때 숨진 딸을 포함해 4남이녀, 17명의 손자, 손녀를 뒀는데요. 둘째 아들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일도 있습니다.
네, 이 바바라 부시 여사는 미국 역사에서 남편과 아들이 모두 대통령에 취임한 걸 본 유일한 경우죠.
맞습니다. 또 다른 부자 대통령,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대통령을 지낸 경우로 2대 존 애덤스 대통령, 6대 존 퀸스 애덤스 대통령이 또 있긴 한데요. 하지만 그 2대의 퍼스트 레이디였던 에비게일 애덤스 여사는 아들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남편과 아들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건 바바라 부시 여사가 처음이었죠.
네. 자,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한 바바라 부시 여사의 기분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네. 사람들은 부러워하지만 사실 뭐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바바라 부시 여사가 농담조로 말한 일이 있는데요. 네. 잠깐 들어보시죠.
I had trouble when I was married to the president. And now to see that same fellow that I used to drive around in little league carpools and I used to
네, 남편이 대통령일 때도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어린이 야구 연습에 데려다주고 방 청소 좀 하라고 야단치던 아들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랍다는 겁니다.
네.
바바라 부시 여사는 이렇게 재치 있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잘 또 이끌었다는 그런 평판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부시 대통령 부부는 또 애정이 깊기로도 유명한데요.
네.
미국 대통령들 부부 가운데 가장 오래 결혼 생활이 지속한 부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네. 두 사람이 1945년 1월에 결혼했으니까 지난 1월로 73년이 넘었습니다.
예.
이 바바라 여사는 고등학교 시절인 16살 때 연말 파티에서 이 한 살 위인 부시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두 사람이 서로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예.
바바라 부시 여사가 그 스미스 대학에 진학했지만 2학년 때 중퇴하고 부시 전 대통령과 결혼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부시 전 대통령이 돌아오자 바로 결혼한 겁니다.
네. 앞서 바바라 부시 여사가 이웃집 할머니 같은 인상으로 미국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하지만 그런 전통적인 가정주부상 때문에 비판도 받았다고요.
네. 바바라 부시 여사가 백악관 안주인 시절인 1990년 봄에 이 미국 동북부의 유명한 여자 대학인 웬슬리 대학교 졸업식 연사로 초청받았었는데요. 당시 학생들이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바바라 여사는 남편이 성추행한 것을 통해 인정받게 된 여성인데 그런 여성을 기리는 것은 웬슬리에서 가르치는 교육에 상반된다며 반대했던 겁니다.
네. 하지만 바바라 여사가 졸업식 연설에 강행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날 연설이 또 지금까지 명연설의 하나로 꼽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Somewhere out in this audience may even be someone who will one day follow in my footsteps and preside over the White House as the president's spouse, and I wish him well.
네, 청중 속에 언젠가는 내 뒤를 밟을 사람이 앉아있을지 모른다.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백악관을 돌볼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면서 그 남성에게 행운을 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성 대통령의 탄생을 암시하는 말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 적극적이고 현대적인 여성상을 지향하는 웰슬리 학생들의 자존심을 살려줬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웰슬리는 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모교이기도 한데요.
네.
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지난 2016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았었죠. 이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하긴 했지만요.
네. 자, 이렇게 전통적인 가정주부상으로 알려졌지만 바바라 부시 여사가 이 남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많이 기여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 뉴저지주 라이더 대학교의 마이라 구틴 교수는 VOA와 인터뷰에서 바바라 여사가 항상 정치활동에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 내용도 조언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또 남편에게 직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건데요. 구틴 교수는 바바라 여사가 미국 정치 생활의 정점을 경험한 여성인데 그런 자신의 위치를 좋은 일에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She used the White House pulpit or podium to do good. To speak about literacy, to speak about
네, 문맹 퇴치와 에이즈 문제, 군인 가족 지원 등에 힘썼다는 건데요. 온화하게 보이지만 바바라 여사는 무척 강인한 여성이라면서 VOA 청취자들이 그런 점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 교수가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바바라 부시 여사는 퍼스트 레이디가 된 뒤에 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문맹 퇴치 세단을 세웠는데요. 이 재단은 지금까지도 이 미국인들의 읽고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부시 여사의 장례식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는 토요일이죠. 21일에 부시 부부가 다니던 이 텍사스주 휴스턴 교회에서 장례식이 거행되고요. 텍사스 A&M 대학교에 있는 조지 H.W. 부시 기념 도서관 인근에 유해가 안장될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17일 연방대법원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와 관련한 결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제임스 디마야라는 필리핀계 이민자에 관한 소송인데요. 연방대법원이 5-4로 디마야 씨의 추방을 명령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네, 자, 소송의 주인공인 디마야 씨 어떤 사람입니까?
네, 13살에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딴 사람인데요. 이 영주권을 따고 20년도 지난 뒤인 2000년대에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빈집 두 곳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총 4년형을 받았는데요. 연방 정부는 이 사람이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추방할 수 있다는 이민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디마야 씨를 추방하길 원했고요. 하급 법원에서 추방 명령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대법원이 어떤 근거로 이를 뒤집은 겁니까?
예, 대법관들은 이 폭력적인 범죄라는 법조항의 표현이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변호인 측은 디마야 씨가 단순히 절도죄를 저질렀을 뿐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니까 법이 규정하는 폭력적인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을 포함한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이런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자, 그런데 현재 연방 대법원에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더 많은데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됐을까요?
네, 그 공교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이 진보 판사들 편에 서서 결정표를 행사했습니다.
네.
헌법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호한 법을 불친절하게 본다. 고서치 대법관이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모호한 법은 독단을 가져올 수 있으며 따라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네. 자, 이번 결정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수천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이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됐다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반면에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범죄자들을 추방하려는 연방정부의 노력을 저해하는 결정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의회가 법의 허점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스타벅스라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매장을 두고 있는 커피 판매 업체인데요. 스타벅스가 반나절 동안 미국 내 모든 매장의 문을 닫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스타벅스가 17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직원들에게 인종차별 방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오는 5월 29일 오후에 문을 닫기로 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매장은 상관이 없는 일이고요. 미국 내에서 스타벅스가 직영하는 매장 8천여 개만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융 전문 온라인 매체인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로 인한 스타벅스의 영업 손실이 1,2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네. 자, 이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스타벅스 측이 반나절 동안 영업을 중단하기로 한 이유가 뭡니까?
네, 최근 미국 동북부 필라델피아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흑인들이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체포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흑인 사회가 인종차별이라며 분노했고요. 해당 매장 앞에서 연일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또 스타벅스 불매 운동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결국 케빈 존슨 스타벅스 경영자가 나서서 사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흑인들이 왜 체포가 된 겁니까?
네, 사유지에 무단 침입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체포된 흑인 남성들이 이 화장실 사용을 요청했는데 이 매장 직원이 화장실은 고객용이라면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음료든 뭐든 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남성이 아무것도 사지 않고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요. 이를 지켜보던 직원이 경찰에 무단 침입이라고 신고한 겁니다.
네. 자,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필라델피아 경찰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수칙에 따라서 행동했다면서 경찰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두 남성을 곧 석방했는데요. 존슨 스타벅스 CEO는 이들을 만나 사과했다면서 이들이 체포된 것은 비난받을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결국 영업을 반나절 중단하고 직원 교육을 하기로 한 건데 자, 어떤 내용을 교육할까요?
네, 은연중에 인종차별을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일이 또다시 방지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스타벅스 측은 이번 교육을 위해서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 유색인 지위향상협회 그리고 유대인 권리옹호단체 등으로부터 조언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나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의 당신이 있는 건데 왜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느냐고 노래하는 The Human League의 Don't You Want Me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서입니다. 미국 곳곳에 다양한 문화 풍물, 얘기거리 찾아가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미주리주로 떠나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의 유년 시절의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인 소설로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썽꾸러기지만 밝고 유쾌하고 꽤 많은 톰이라는 소년과 허클베리 핀 등 친구들의 모험담을 그린 소설인데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소설가가 1800년대 중반에 쓴 작품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미시시피강 유역을 따라 펼쳐지는 풍경과 또 당시 미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소설의 배경이 바로 미주리주에 있는 작은 도시 한니발이라는 곳입니다.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 한인회 최바울 부회장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세인트 루이스에서 한 2시간 북서쪽으로 가면 그 한니발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한니발이라는 도시가 막 트웨인의 고향이에요. 생가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막 트웨인이 자기의 그 도시를 소재로 해서 굉장히 좋은 소설을 톰 소이어의 몸과 클레이핀 그 집도 있고 그 동굴도 있어요. 그 소설에 나오는 그 굴이 있어요. 동굴이. 그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대로 거기에 그 미시시피강 바로 옆에 있어요.
사실 마크 트웨인의 고향이 미주리주긴 하지만 한니발에서 태어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 자란 경험이 훗날 톰 소여의 모험 같은 유명한 책을 쓰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마크 트웨인 박물관 관장인 헨리 스위츠 씨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And I think the exposure that he had to everything from school to church to slavery to
마크 트웨인이 이곳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 학교, 교회, 당시 노예들의 생활 등 유년 시절 경험한 모든 것들이 나중에 글을 쓰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한니발을 떠난 후에도 한니발은 트웨인을 결코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마크 트웨인의 집은 하얀 울타리의 2층 집인데요. 마크 트웨인의 아버지가 지은 집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이 집에서 9살부터 18살 때까지 살았습니다.
한니발은 인구 18,000명의 아주 작은 도시인데요. 지금도 톰과 톰의 친구인 허크를 만나러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해마다 70에서 80개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동네 식당, 호텔, 상점 등 이곳의 모든 지역 경제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되고요.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을 활기차게 해주죠.
또 세계적인 영화 제작자로 디즈니랜드, 디즈니 월드 이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락시설을 만든 월트 디즈니도 미주리주와 인연이 깊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미주리주 옆에 있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는데요. 4살 때 가족과 함께 미주리주로 이주해서 이곳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미주리주에는 이들 말고도 또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데요. 최바울 씨 얘기입니다.
이게 그 미주리의 캔사시티 부근에 인디펜던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디펜던스라는 도시는 그 유명한 그 해리 트루만의 고향이에요. 트루만 유니버시티라는 데도 있고 그 인디펜던스라는 것이 아주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데 왜냐하면은 미국 동서를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철도가 서쪽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쭉 이렇게 그 철도를 만들어가고 또 동쪽으로는 뉴욕에서 쭉 만들어와서 이 중간에 맞는 곳이 인디펜던스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디펜던스가 굉장히 그 유명하죠. 그다음에 해리 트루만 대통령의 그 고향이라는 것이 더 유명하고.
미국의 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한국과는 인연이 깊은 대통령이기도 한데요. 6.25 한국전 발발 당시 트루먼 대통령은 주말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이곳 인디펜던스에 있는 고향집을 찾았다가 이곳에서 한국전 발발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주리주는 미국에서 최초로 올림픽 대회를 치른 주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기념탑이 이곳 미주리에 있다는 것만큼이나 다소 의외다 싶으시죠? 1904년 제3회 하계 올림픽 대회가 미주리주 최대 도시인 세인트루이스시에서 열렸는데요. 원래는 바로 이웃주인 일리노이주 시카고가 개최권을 얻었지만 그해 세계박람회가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릴 예정이라서 국제올림픽위원회 권고로 이 세인트루이스가 미국 최초의 올림픽 대회 유치라는 영광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최바울 세인트루이스 한인회 부회장 얘기입니다.
또 1904년도에 첫 미국에서 아메리카에서 노스 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처음으로 올림픽이 열린 곳이에요. 세인트루이스가 초기에는 미국 10대 도시 중 하나였죠. 시카고보다 훨씬 오래됐죠. Diaz down the left field line. It is
gone. 3-run homer. 세인트루이스 사람들이 내세우는 큰 자랑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프로 명문 야구팀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인데요. 최바울 씨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야구 카디널스. 세인트루이스 하면 본대 카디널스 야구 명문이죠. 그러니까 뉴욕 양키스 다음으로 11번 그 월드 시리즈 챔피언 한 아주 야구 명문이죠. 특히 이제 야구 도시 이게 보니까 카디널스 네이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구 경기만 있으면은 그의 이제 그 부시 스테디움에 거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모여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그 컬처, 그 미국인 컬처를 그 세인트루이스를 보려면 그 야구구장에 가보면은 아 그게 있어요. 그래서 뭐 맥주 마시고 버드와이저 맥주 마시면서 야구 보는 거.
네. 버드와이저. 많은 미국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맥주 이름인데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맥주가 한두 개도 아닐 텐데 왜 굳이 버드와이저일까 싶으시죠? 그건 바로 이 버드와이저 맥주 공장이 세인트루이스에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이 맥주 맛이 물도 크게 작용하는 걸 아시죠? 미국 최대의 맥주 회사인 앤하우저 부시사의 본사가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건 미시시피 강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네, 버드와이저 바로 부시 시스템하고 버드와이저가 이게 세인트루이스 미시시피 강 다운타운 부근에 있어요. 뭐 한 2마일 정도 안 떨어졌어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미시시피 강이 그 하나의 산업의 젖줄이었죠. 한국의 한강처럼. 이제 옛날에 1800년도, 1700년도에 이제 그 남부 미시시피 그 뉴올리언즈에서 노예를 사잖아요. 노예를 이제 아프리카 들어오면 그 노예를 배에 실어서 항을 탁 하고 이 그 북쪽으로 이렇게 이제 했죠. 그때 이 세인트루이스가 그 하나의 중간 허브였죠.
그리고 또 하나. 도시 안에 있는 유명한 공원도 세인트루이스 사람들의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유명한 그 포레스트 파크 있어요. 그 숲속 공원이라는 이거는 미국에서 가장 큰 이너 시티 파크예요. 예, 그러니까 센트럴 파크, 뉴욕 센트럴 파크의 네 배나 큰 이 파크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골프 코스도 있고 그 아트 뮤지엄, 그다음에 그 미주리 히스토리 뮤지엄, 야외 공연 장소도 있고, 그 보트 플레이스도 있고,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우주가 있고, 그 동물. 그런데 저 뭐가 저 특징이냐면은 전부 다 프리예요. 진짜. 예. 그래서 굉장히 낭만이 있고 역사가 있는 그런 도시가 세인트루이스예요.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전통 있는 도시죠. 저도 그런 것을 사실 모르고 그냥 왔었는데 살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아주 굉장히 그 미국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그런 도시라는 것을 굉장히 저도 사랑하게 됐어요. 네.
네, 미국 곳곳에 다양한 문화 풍물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사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과제, 프로젝트 등 무언가를 시작하기만 하면 속도가 붙을 텐데 항상 시작하는 게 어렵죠? 이럴 때 시작한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Get the ball rolling. Get the ball rolling. Get the ball rolling. Get the ball rolling. 이 표현을 직역하면 공을 구르게 하다인데요. 일을 일단 시작하다, 착수하다, 추진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get 대신에 keep과 함께 쓰면 keep the ball rolling. 시작한 무언가를 계속해서 끌고 나가다, 유지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Let's get the ball rolling. 이제 시작하자. I need to get the ball rolling on my project. It's due tomorrow. 나 프로젝트 이제 시작해야 돼. 내일 마감이거든. Once I get the ball rolling, I can work for hours. 나는 일을 시작하면 오랫동안 일할 수 있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Let's get the ball rolling. I need to get the ball rolling on my project. It's due tomorrow. Once I get the ball rolling, I can work for hours. 오늘은 get the ball rolling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와 춤추고 싶다고 노래하는 I Wanna Dance With Somebody 들려드리며 전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캐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멕시코를 방문해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닐슨 장관과 니에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국경 안보 강화 방안과 양국 간 안전한 무역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닐슨 장관은 국경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와 멕시코 당국 간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보 공유 분야에서 양국 사이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니에토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긴밀한 상호 협력이 증진된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두 나라 사이의 빠르고 안전한 물자 교류를 위해 국토안보부는 멕시코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의 굳건한 관계와 안전하고 효율적인 무역은 양국 모두의 경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과 멕시코는 이를 위해 세 가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협정은 국경을 통한 불법 상거래 근절을 위한 공동협력, 화물에 대한 공동조사 프로그램 운영, 농업 제품 교역 촉진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국은 두 나라 사이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인적 교류와 무역을 위해 멕시코 정부와 협력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